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 남편은 교회당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친구들이 그 남편을 놀렸습니다. 야, 우리 그동안 재미있게 여태껏 잘 지냈는데 교회는 뭐하러 가냐, 따분하게. 분위기 깨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그냥 옛날처럼 재미있게 살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너희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빌 데가 없지. 나는 이제 빌 데가 생겼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것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새 가족의 말이지만은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데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나중에는 천국에 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아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느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도움받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입양이 되면 좋은 게 뭘까요? 고아원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하나 있지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생기고 그에게도 가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고 뭔가 어렵더라도 그 주변의 여러 가족들의 보살핌과 도움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살게 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여태껏 만일에 하나님을 몰라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도와달라고 빌 데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삭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남편이 믿기 시작하면서 바로 깨닫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 축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 모시게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야 축복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없어서 입양해서 자녀를 키운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친구들 앞에서 출가시킨 여식이 심심치 않게 집에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뭘 그리그리 바리바리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지 마라 마라 말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친구 내심은 참 좋아하던 것을 그런 내심을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금을 샀어요. 그리고 그 금덩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 묻어놓고 가끔씩 그곳에 가서 그 땅속에 묻혀있는 자기의 금을 생각하면서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묻어놓았던 금을 보러 갔더니 땅은 파헤쳐져 있고 금이 없어졌어요. 누군가 눈치를 채고 그 금덩이를 도둑질해 간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이 돼서 시금을 전폐하고 슬퍼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그걸 보고서 야, 너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충고해 주었답니다. 야, 이 사람아, 거기에 금 대신에 돌을 묻어두게. 그리고 그걸 금이라고 생각을 하게나. 어차피 자네가 묻어만 두는 금이라면은 돌과 금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재물을 많이 모으면은 좋아하지요. 왜 좋아합니까? 그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큰 일도 할 수 있고 귀한 일도 할 수 있고 뭐 선한 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할 그때이지 않습니까? 재물을 사용해야 그때 기쁨이 있고 보람도 그는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생길까요? 날 위해 사용할 때일까요? 아니면 남을 위해 사용할 때일까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남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사실 타락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렴풋이나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것과 비슷하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다 보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후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좀 남아있어서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도 사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몰라도 사람마다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의 신적인 존재를 사모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고 따라서 재물과 같은 것도 날 위해 사용할 때보다는 남을 도와줄 때 참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되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락커펠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록펠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우리 일본을 통해서 소개되다 보니까 일본식 발음이라 그런 거고 락커펠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락커펠러는 석유 사업을 해서 우리 한국 돈으로 5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오죽 많이 모았으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돈을 버는 동안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은 악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이 50대에 들어서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한부 선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비가 없어서 애타하는 한 여아이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어떤 감동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남몰래 그 아이를 위해서 입원비를 대어주었어요. 그 후에 소녀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락커펠러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 다음에 그때부터 아주 대대적인 사업, 자선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의 그 희귀한 병도 치유되고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지요. 그 후에 인간은 늘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 삽니다.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욕심과 죄 때문에 죄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항상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처음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금 타락한 다음보다는 자꾸 날 위해서만 재물을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과 맞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항상 날 위해서 쓰기만 하면은 허무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이 뭘 가르쳐 줍니까?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수많은 일을 다 해본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한 말이 이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재물을 쓰고 쓰는 것으로는 그것 가지고서는 그저 허무한 그 마음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재산을 어떻게 쓰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거는 사랑을 이루는 데에 우리는 써야 합니다. 내 생애를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내 재물을 바치고 삶을 바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해도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DNA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하다고 하면은 하물며 DNA까지 바꾸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우리는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도 바울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 가지고서 그래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 바치려다 이렇게 한번 결심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심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고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그걸 한번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솟아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속에 정말 진정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돼요. 정말 그걸 좋아해야 돼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리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리 가면 내 뜻이라고 하면은 이리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생활 현장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들 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정말 그렇게 해야 저절로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은 다른 것 내 것이라도 다 포기해도 좋다. 이미 내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바울의 행동만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까지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바울의 마음은 성령님이 충만하신 마음이지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인생을 바치고자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진정한 가치와 보람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여태껏 이와 같이 좋은 것을 많이 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고맙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모든 것 바치는 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바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도 충분하지만은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삶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이미 이기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내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바치며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바치는 그것이 나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 자신 위해서만 살면은 항상 인생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얻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세요.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바칠 때 비로소 그분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그 이거이 바로 정말 진짜 행복한 인생이로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누가 말려도 저절로 진심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겁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나에게도 진짜 축복된 일이기 때문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예 우리는 DNA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면은 결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우리가 쌓아서 그것으로 온갖 것을 세상에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그냥 허무하기만 하고 답답하고 슬플 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은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사드락 메삭 그리고 누구죠? 아벤누고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의 모습. 뭐 우상 따위는 뭐 숭배하지 아니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그 올바른 삶을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자기의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소명하니까 여러분 그건 교역자들이나 목사가 되고 무슨 전도사가 되고 하는 소명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무슨 소명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겁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벤누고가 보여준 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라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우상 섬기지 않겠다고 해서 옥에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요즘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모습이나 혹은 뭐 이 구약성경에 나온 이 모습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좀 우리 형편에 맞추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좀 달리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전폭적으로 인생을 바치는 온 내 생의 목적을 거기에 바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생을 바치는 사람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에 충성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21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전 이 20장이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그런 형편이에요. 바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위험한 일이니까 가지 마시라고 말립니다. 성령께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걸 다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바울이 거기 가면은 바울 목사님 거기 가면은 체포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 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지금 보십시오. 그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똑같은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고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바울을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야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다른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변화산 구름 속에서 변화하실 때에 여러분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도 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신앙의 위인들인데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바울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한 신앙인이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할까요? 바울이 더 훌륭한 종입니다. 위대한 종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기도 했지만은 감당하다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날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사명을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낙심하거나 받은 사명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 바울이 무슨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부분이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고생을 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그 다음 쭉 내려가면은 27절 말씀인데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이런 고생 고난만 당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양육했던 교인들이 바울을 배반해서 거짓 교사를 따르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파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 이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사역한 사람이 바울이 옳지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 개인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살면서 바울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했고 더 큰 역사를 힘입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분들보다도 더 위대한 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가질 때에 바울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더 훌륭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목숨 바쳐서 감당한 사명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소개해드린 것은 사명을 이루는 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그 사명이 아주 구체적이란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어디 좋은 것, 예? 편안하게 가서 먹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런 뜻이었지요. 다만 위험한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고 지금 바울에게 종용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만일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만일에 요나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만일에 다시스로 가서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사회정의를 세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훌륭한 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역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입니다. 역사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은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간다면 아무리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악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명을 받은 그대로 감당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의 소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은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소명이 뭐였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평양 산정인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시지요? 저 경남 그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며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까지 드리기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또 순교하신 이 손양은 목사님. 사실 이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훨씬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이때에 그분들이 받은 사명과 소명은 평양 산정인 교회를 섬기고 또 애양원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주 목사님이나 이 손 목사님만큼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역한다는 것. 다른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른 분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것을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해야 되지만 이 두 목사님은 평양 산정인 교회와 애양원에서 사역하는 그것을 사명과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이 종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늘 그분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그것은 받은 대로 이루어야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나에게는 불편하다고 내가 더 편한 곳으로 가겠다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면 아무리 다른 곳에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해도 혹시 그곳에서 자신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는 몰라도 사실 그 사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뭡니까? 돈 많이 모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 구경하고 맛있는 것 먹고 즐기는 걸까요? 여러분 만일에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불신자와 같은데 주일날 이렇게 몇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불신자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사명은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위험 속에서라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그가 받은 구체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맡은 사명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 가정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말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까지 뭐 가정 같은 거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목숨 바칠 정도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이해하며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퇴했다고 뭐 이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움직이는 활동 반경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직장 나가는 거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이 정말 내 인생을 바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그 일 자체가 가치 있고 그 사람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열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 일이 날 구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소명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직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교회에서 받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사명을 너무나 너무나 귀하게 여기가지고 말이에요. 가정과 직장의 사명보다는 교회 사명이 더 귀하고 큰 거라고 여긴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만 섬기지 말고 가정과 직장도 정말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권면을 제가 젊어서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에는 충실하지만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하게 지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받은 사명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불행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 사명감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위대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나이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에 바쳐진 인생입니다. 인생을 내 돈이나 무슨 욕심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면은 그런 것에 바친 인생에 무슨 도대체 가치가 있겠어요? 인생은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지게 될 때에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아가 세상을 구원해서 우리 자신도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며 주님 맡겨주신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루면서 인생 마치는 그것이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